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앉은뱅이 거지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운 사건에 대하여서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앉은뱅이, 나음을 받은 이 거지가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곳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고, 그들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앉은뱅이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자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마치고 성전 문을 나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면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음받은 그 앉은뱅이 거지가 자신들의 옆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에서 무언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서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간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나음받은 한 사람을 자신의 옆에 세워놓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들이 이 기적을 베드로 자신의 권능이나 경건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놀라고 기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들이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문 앞에서 자신들에게 불쌍한 표정을 짓고 구걸하던 그 거지. 여러분, 그 거지는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매일 매시간 마음의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일어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또 자신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어떻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지는 너무나 친숙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분명히 앉아서 구걸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금 자신들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뛰고 걷는 것으로 인하여서 놀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 이게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기대감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너무나 경외감을 가지고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초리로 그를 우러러보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고친 이 안전뱅이를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여서 이렇게 베드로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 베드로가 좀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을 경외감을 가지고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적을 본다면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였는데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발밑에 앉아가지고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울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 이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그 랄랄라 방언이 아니고 루가오니아 사투리라는 말이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바나바는 쓰쓰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흠해라 하였습니다. 여기 쓰쓰는 누구를 말합니까? 제우스를 말하죠. 흠해는 그의 아내인 헤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 사람들에게서 바울이 느꼈던 이와 같은 것들을 느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고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무언가 말해주기를 위해서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의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알기 위하여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미혹하는 수단으로 가짜 기적을 만들어내고 조작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종교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스스와 흠해라고 하면서 소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제사드리려고 하였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도 통일하게 잘못된 생각을 하였는데 그들은 유대의 종교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은 그들은 베드로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탁월한 경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건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큰 권능을 주셨는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더 추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차버리고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이적을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정작 너희가 놀라야 할 일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된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그 질병에서 나음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권능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4장을 가서 읽어보시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억지로 데려다가 그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소를 잡고 그에게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면서 자기들을 제사하려는 것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선생님이 그 증거한 그 사람이 선생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질투심으로 불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세례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 중에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선행을 소개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은 그것은 얼마나 이 불경한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도 안 되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태도이고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말합니다.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과 이단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큰 권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동등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이 완수하지 못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즉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는 문선명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신이 장차 오리라고 말한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만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적질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교훈을 따를 때에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이단과 이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러분 말세에 불법한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에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한 고민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의 해답을 보게 되는데 저는 항상 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안상홍위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의 마음의 불신앙을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들이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좋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들이 나오고 장차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들의 이 태도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관심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와 같은 성도들로 우리의 일생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누구의 설교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에 그 사람은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높임 받아야 할 자리에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경배받아야 할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은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은 왜 이 일을 기이여기면서 이렇게 놀라느냐? 즉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너희들이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작 놀라야 하는 일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놀라야 할 일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고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 비밀이었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란 그 사실을 왜 그렇게 놀라고 놀라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한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즉 질투와 시기심에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결코 자신들의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시기하였습니다. 그가 자신들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아닌 예수님을 더 존경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들은 질투심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제사장 계열로서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이 관계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유다를 통치하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거기에서 사두개인들이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서 한 위대한 이 영웅이 나오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세력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 대항하고 반역할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로마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다의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가이바는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대와 환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 주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달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는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을 내어쫓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곧 권력자들의 손에 무기력하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소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수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욕하고 그리고 때리는 그와 같은 모든 치욕을 아무런 힘도 없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군중들은 실망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것은 무익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그들은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정치적 흉계에 동조하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만큼 지적인 능력이 있는 로마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살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꿈을 꾸고 이 무지한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지 말라고 자기 남편에게 애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인한 강도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두 명의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가운데, 이 일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제 5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의 기억 가운데서는 한때 자신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실망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지워져 가고 있는 그와 같은 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실망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이 안전뱅이의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어리숙고 패역한 일인지 그것이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그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와 같은 일이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장차 오시리라고 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들이 맨정신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이 사실을 올바로 알게 된다면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은 비교할 수도 없이 너희들은 놀라고 놀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부활하셨고 그가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면 너희들은 놀라서 뒤로 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오르신 그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정말 까무러칠 만큼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하여서 미심쩍고 시원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놀라고 놀라야 할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안진맹이가 일어서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무지한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할 때에 우리는 정말 놀라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바로 이 일에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 옆에 서 있는 이 사람, 온전케 된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그와 같은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도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놀라야 할 일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서 놀라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무슨 개인의 경건함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고 무시하고 그리고 거부하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그의 이름의 능력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고침을 받은 안전뱅이는 베드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나음받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이는 이 증인을 두고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이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거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이 사건, 이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 앞에서 깨달아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도 이 안전맹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 안에서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적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말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무시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그의 권능과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낳고 천한 신분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고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바로 이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인하여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인하여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참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들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거듭난 심령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영혼의 구원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놀라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놀라움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가 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을 뚫고 나오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광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까? 그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어서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